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자신으로부터 출발치 않는 것입니다. 성화 문제를 실패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그들이 언제나 이 성화를 그 중심과 출발선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데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의 실패, 나의 절망, 이런 것들에 너무 시선을 묶어놓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가, 내가 얼마나 게으른가 하는 것에 붙잡혀서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화에 그 시작도 못해보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선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도적 차원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외로우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병드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이건 전도적 차원에서는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들에게 뜻밖의 너무 많이 확대 해석돼서 신자가 된 이후에 성화의 길을 걷는 때에도 이걸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거듭난 이후의 성화의 길이란 마음이 우울하고 참담함을 가지고 누군가 내 편을 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상담자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성경식대로 얘기하자면 군대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강한 어제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소리를 짓거려도 들어주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친 심령과 절망한 마음들을 이제 누구의 손에 맡겨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말하자면 여기가 어떤 그런 위안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뭐라 그래도 응석을 받아주는 분과의 관계며 그런 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군대에서 만나는 선임 하사관의 실제적인 명령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 가시면 여자분들은 갈 기회가 없었겠습니다만 자식들을 보내면 혹은 남편에게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군대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어떠한 것도 거기서는 취급되어지질 않습니다. 명령 일하에 그 명령이 성취되고 그 명령이 진행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군대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는 상당히 더운 여름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구보를 나가면 완전 무장을 하고 어느 산까지 갔다 오는 24km 구보를 하는데 중간에 잠깐 동안 아스팔트 대로를 지나야 하는 길이 몇백 미터 구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번화하게 사람들이 오가고 교통량이 있는 데입니다. 그럼 그 구보를 인솔하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교관들과 조교들이 남들 보는 앞에만 가면 유난히도 지랄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힘들고 온도는 34도, 35도를 오르내리고 땀은 비 오듯 하는데 이 군복을 이렇게 팔을 말아 올려서 이 팔꿈치까지 이렇게 반소매가 되도록 팔을 걷어 붙였는데 그 아스팔트에만 오면 갑자기 뛰던 걸 멈추고 낮은 포복을 시키는 겁니다. 아스팔트가 여름에 물렁물렁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물렁물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암만 물렁물렁해도 맨살보다 물렁물렁하진 않습니다. 물론 단숨에 까지고 피가 납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입니다. 여기서 아이고 했다간 아이고 소리 안 한 것보다 훨씬 험한 꼴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아이고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 기어가고 있는 우린 물론 뒤에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만 그 위로 교관들과 조교들이 뛰어다닙니다. 왜 꿈을 대느냐고. 70kg쯤 되는 사람이 중력 가속도와 함께 등허리에 떨어지면 마치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아스팔트 속으로 쏟아지는 것 같아.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들으니까 재밌죠. 이게 수박이라도 하나 들려있으면 금상첨화인데 그게 군대입니다. 그 길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제 또 뜁니다. 산을 올라가는 걸 구보로 가는 겁니다. 허파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심장이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의지박약한 대원들 중에 몇 명이 낙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곱게 모셔갑니다. 앰뷸런스로. 그래서 너무 곱게 후송되는 걸 보고 너도 나도 자빠졌죠. 그날 밤새 못 자는 겁니다. 군대는 왜 오셨어요? 뛸 수도 없는 놈이 총은 왜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럼 번쩍. 번쩍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냥 피범벅이 되게 터지는 겁니다. 말은 살살하지만 쥐어 박는 건 워카발이고 개머리판이고 철봉이 그렇습니다. 밤새 우리들은 여기서 자고 있지만 그 자고 있는 이쪽에서 잠자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수가 없죠. 밤새 피떡이 되게 터지는 겁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집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나고 하셨나이까? 퍽. 이제 그만 가시죠. 내일 가겠습니다. 가다니. 꽝.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이런 자세로 뜁니다. 허파야 나와서 터져라. 심장아 나와서 터져라. 그러나 한 번도 허파가 나와서 죽은 사람도 심장이 나와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잘 달래고 잘 먹이고 잘 가르치면 뛸 것 같지만 사람이란 의외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군대에서 분명하게 배웁니다. 군에 들어간 첫날, 첫 시간에 소대장이 와서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두를 앉혀놓은 자리에서 제트기가 왜 빠른지 아는 사람 있는가? 다들 혹 말 잘못했다가 무슨 화를 입을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는 놈이 없단 말인가? 선생님, 제트기는 무슨 제트 엔진이 어떻게 프로펠러와 달라? 시꺼 입 닥쳐 앉아. 누가 몇 마디 하다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 소대장이 이렇게 명답을 한 걸 기억합니다. 저는 아직 제트기는 꽁무니에서 불이 나서 빠르다. 너희들도 이제 꽁무니에 불이 나면 제트기 같이 될 것이다. 그날부터 그 훈련소를 나오는 시간까지 우리는 죽도록 골기짝을 맞았고 우리는 다 제트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전부 음속을 돌파한 제트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산을 갔다 오라 해도 0.5초내 부산을 갔다 0.5초내 우린 부산을 갔다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제일 오해되고 있고 제일 놓쳐지고 있고 제일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명령, 우리는 울며불며 싸들고 다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딱한 사정을 들어주시겠어요? 노상 붙잡고 이런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짝짝꿍을 치고 우리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훨씬 무섭고 냉정하고 그리고 엄중한 명령 아래 우리를 이제 바치는 싸움입니다. 패튼 장군이 2차 대전에 가장 유명했던 유럽 전투에서 가장 유명했던 패튼 장군이 그 뭐 용감 무쌍한 장군이었죠. 그 후방에 있는 그 전투시에 부상당한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됐는가?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싸우다 다쳤는가? 모자를 벗고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멀쩡한 환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너는 여기 왜 있는가? 저는 무서워서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패튼이 느닷없이 따귀를 올려붙였죠. 그러고도 군인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 일로 패튼이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장성들은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투를 잘하면 별을 따지 못하지만 차트를 설명을 잘하면 별을 딴다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군인다운가? 그가 목사다운가? 그가 선생다운가가 아니라 우린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자답다는 것은 그가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가 얼마나 성가대의 열심인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조금은 부수적이고 2차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완강하게 충성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엄정한 군기 속에 너 그러면 내 병장 주성호 그리고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너 그러면 내 이병 박동준 나와야 됩니다. 박동준은 이병 출신입니다. 이게 군대입니다. 군에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얼마 안 지나서 아픈 사람, 의무반에 갈 사람 나섭니다. 그럼 그때까지 너 그러면 내 이병 박동준 그러던 놈이 어디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요. 그러면 두 말 할 것 없이 올라와 붙는 겁니다. 군대에서 보통 손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얼굴에 얻어터져도 언제나 그게 군홧발입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엄살을 떨어? 그래서 어깨가 아픕니다. 그래야 됩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군기가 엄정해야 됩니다. 명령 일하에 출동을 할 수 있고 쏟아지는 적탄 속을 달려가야 됩니다. 적탄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데서 양팔 벌리고 서 있으라 하면 서 있어야 되는데요. 군대입니다. 왜 필요하죠? 거기는 전투를 위하여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서 이 구절을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눈 내리는 경치를 보면서 이 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엄정한 군기 속에서 여러분은 이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군부대 중에 용감하기로 이름이 나 있는 공수특전단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돼야만 됩니다. 똑같은 분위기로 12절과 13절을 늘 읽으셔야 됩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은 명령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지키면 물론 얻어터지진 않습니다. 욕을 먹지 않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감상적으로 갖고 계실 틈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입니다. 성경이 친히 신자들을 즐겨 묘사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농부고 그 하나가 군인입니다. 2장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6절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 경기하는 운동가, 전투하는 군인. 이것이 성경이 즐겨 쓰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거긴 아무 곳에도 유약한 모습과 우리들의 한탄을 털어놓고 길게 변명을 하고 줄줄 짜는 식의 모습은 없습니다. 거긴 다 완강히, 강인하게, 충성심과 인내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자기 일을 해내야 되는 강건한 사람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군인, 운동선수, 농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전투라는 차원으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차원으로 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너무 우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예민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의식 과잉입니다.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난다, 저런 생각이 난다. 나는 아직 그런 걸 할 기분이 되지 않았다. 나는 어제도 실패했고 그제도 실패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여러분의 할 일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실존주의의 역량이라고 보고 특별히 지금 현대 모든 과학과 학문의 근간을 이루는 심리학의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이 실존주의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기준을 우리에게 집중시켰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대단히 나쁜 자기 확인법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과 살아야겠다. 나이가 맞느냐? 둘이 좋게 결혼할 수 있는 지금 위치냐? 이런 것은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자기 기분과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요구할 떳떳한 학문적인 근거를 갖게 만든 것. 이것이 심리학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상담학입니다. 그가 지금 슬퍼하는 한 그 슬픔을 치료해줘야 된다. 아니죠. 그가 지금 슬퍼하는 것이 마땅한가 안 마땅한가를 따져야 됩니다. 군대에 가보십시오.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0.5초 내에 일어나서 옷 입고 신발 신고 연병자 나와 도열해야 됩니다. 못 일어난 건 딱 한 번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죽었을 때만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허리가 두동강이 나 있어도 기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프랑스 군가에도 잠깐 채택된 멜로디로 되어 있는 두 척탄명이라는 노래를 혹 아실 겁니다. 죽음으로써 이 한 몸은 내 조국 지키려 한다. 황제를 호위하고 죽은 몸이지만 이 장검 짚고서 일어나 내 황제를 지키고 내 조국을 지키리라. 뭐 물론 나폴레옹 황제 때 예, 그 프랑스 그 군가죠.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두동강이 됐으면 두 개로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면 일어나집니다. 전 허리가 아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아픕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지는 걸 고치는 건 뺨 따고 12개면 고쳐집니다. 침을 12번 맞아도 안 되는 것이 구두발로 한 번만 참은 부러졌던 허리뼈도 붙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고치십시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애쓰고 있는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목사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따 대고 줄줄 짜고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소설로 써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은 주를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굉장히 냉정한 내용입니다만 이것만큼 신자의 형편을 잘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하인을 내보내서 밭일을 시켰습니다. 저녁이 돼서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떼약 볕에서 수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인 보고 얼마나 수고했겠냐, 밥부터 먹어라, 그럴 주인이 어디 있습니다. 수고하고 기진맥진해서 들어온 종에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왜 인제 오느냐, 배고파 죽겠다, 밥 빨리 차려와라. 그래서 시중들게 하고 자기 밥 다 먹은 후에야 그 다음에 하인에게 밥 먹이는 법 아니냐.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무정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자기 위치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떤 고민에 쌓여 있는가에 맴돌고 있지 한 번도 군복을 입거나 창검을 들었거나 종으로서 나가서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상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하소연만 늘어놓고 다니고 있고 아무런 성화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한 번의 사건도 행위도 시작되지 않고 있는 수가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여러분이 살고 존재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되기도 하고 가리워지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지금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분과 일을 뒤로 밀어놓고 주의 일에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맨 처음 꺼내야 하는 게 뭐라고요? 죄로 여러분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침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명령입니다. 안 되십니까 그게?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눈알을 뽑아버리십시오. 눈물이 앞만 내려도 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른팔이 여러분을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리십시오. 왼팔이 그렇게 하거든 이것도 자르십시오. 눈이 그렇게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못 뽑겠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사정없이 뽑아드리겠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유약해져 있습니다. 하소연할 준비만 돼 있습니다. 요즘 애들 보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둘이 가는데 한 여자가 그렇게 멋있더래요. 뒤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대학생이 저 어떻게 가서 아는 척을 할까 하고 막 쫓아가서 거의 뒤에 이르렀는데 그 자기가 목표로 한 여자가 옆에 있는 여자한테는 엄마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이더래. 근데 뒤에서 볼 때는 엄마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크고 멋있고.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않아요? 살찌고 건장하고 멋있고 속은 꽝 비었고 이빨은 몽팡 써갖고 하는 얘기랑 밤낮 피자 사달라는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골이 그렇습니다. 멀쩡하지요. 교회 나오지요. 봉사하지요. 헌금 잘 내지요. 그러나 정작 신자로서 사는 꼬라지를 보면 총 하나 못 쏘는 거예요. 총을 어떻게 쏴야 하는지 어디다 총알을 넣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 같지가 않습니다. 노상하는 얘기는 하소연입니다. 하소연. 하소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프고 계십니까? 그건 일단 뒤로 밀어놓으세요.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걸머 쥐고 싸우십시오. 무좀 걸렸다고 싸우다 말고 워카 벗고 발바닥 긁는 군인 봤습니까? 그럴 틈이 없는 겁니다. 무좀은 무좀이고 쏘는 건 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모든 현실적인 짐들을 짊어지고 싸우십시오. 밥을 먹을 게 없습니까? 좋습니다. 굶으면서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배 굶은 걸 해결하는가가 먼저가 아니라 굶으면서도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굶어도 도둑질은 안 한다. 굶어도 죄는 안 진다. 우선 상기하시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밥 한 그릇 얻어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손상된 자존심을 만회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할까?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투요. 여러분이 해야 할 실제적인 신자로서의 지금의 싸움이요 현실이요 길입니다. 예전에 방송됐던 전투라는 외화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에 늘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늘 그 쏜도스 중사가 나오는 독일군과 싸우는 장면이 늘 나왔습니다만 가끔 태평양 전쟁, 일본군과 싸우는 사건도 가끔 등장을 하곤 했는데 이런 사건이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해병 소대에 소대장이 죽어서 새로 소대장이 부임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륙작전을 하러 갑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소대장은 자꾸 소대원들과 허물없이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비록 전투를 지휘하고 너희들을 사지로 몰아넣지만 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전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 난 개인적으로 너희 편이다 하는 걸 자꾸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소대원들에게 자기를 소대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형같이 생각하라 합니다. 그 소대의 선임하사 하나만은 꼭 소대장이라고 부르고 친할 것을 거부합니다. 상륙작전이 감행되기 바로 전날 배에서 소대장이 드디어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네 어찌 이렇게 무정한 사람인가? 자네는 개인적으로 친한 것이 싫은가? 선임하사관이 얘기를 합니다. 훨씬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소대장님, 당신하고 나는 어차피 저 사람들을 죽으라고 명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여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친하러 모인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러 모인 것입니다. 우린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긴장감이 있는 것이 좋고 어떤 때는 적의를 갖는 것도 좋은 적이 있습니다. 소대장님이 하는 방법은 저 병졸들로 하여금 전쟁이 무엇인지를 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대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우칠 상황이 생기고 소대장이 나중에 자기가 맡은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는 것으로 물론 그건 끝납니다. 얘기를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변명을 하나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모도 형제도 아닙니다. 저는 무서운 선임 하사관입니다. 여러분이 뛰다가 낙오해 있으면 업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발길로 걷어찰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일을 남이 대신해 주지 못하는 유일한 사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도 제 생년월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해져야 되고 주님 안에 있는 법을 배우셔야 하며 그 안에서 신자로서 승리하는 법들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그 속에 여러분의 자랑과 기쁨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와 친한 것으로 기쁨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저랑 친할 이유가 개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 강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피로 값주고 산 영광무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특권과 고귀한 신분을 울음 섞인 말로 내다 팔아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과 고귀한 위치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와 유혹에 여러분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을 승리하여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신을 맡겨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구원 얻은 백성의 복과 영광과 자랑과 승리를 기어이 맛보십시오. 누리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설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설명하시고 그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거룩과 영광에 바칠 수 있으며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바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들, 이 영광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저 죄와 더러움과 실패와 외면과 연약에 다시는 우리를 팔아먹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에 가는 길, 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그러나 싸움의 길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 모든 길을 승리하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자랑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상급을 다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